네, 안녕하십니까. 마산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고 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참 날씨가 맑았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찾으셨으면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한계 안에 삶을 살아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미국의 크레멘타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죄송하지만 뒤에 그 카메라 사진 찍으실 때 여기는 빛이 좋아서 후레쉬를 안 켜도 되는데 후레쉬가 제 눈을 많이 상하게 하니까 후레쉬를 끄고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레쉬 안에도 빛이 좋아서 그냥 찍어서 잘 찍힙니다. 이 크레멘타인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의 가사가 약간 잘못됐는데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안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이 있다. 이제 그런 노래인데 실제는 그 아버지가 고기잡이가 아니고 광산에 있는 광부였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큰 호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일을 하러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그 호수에 아주 어린 딸이 빠져 죽었어요. 빠졌어요. 아버지는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은 호수 속에 자기 딸이 빠져 휘말려 들어가는데 수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노래 이제 클레멘타인인데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다. 여기 번역이 한국은 바닷가에 그렇게 번역된지 그 미국의 글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광부인데 탕과서 일하다 돌아보니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서 아이를 못 건진 거예요. 그럴 줄 알았더니 진작 수영 배울 건데, 그죠? 수영을 배우면 뭐 몇 시간이면 물에 떠 있는 거나 헤어져 나가는 것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수영을 못하니까 물에 빠져 딸이 죽어가는데 정말 외동딸아 데리고 살다가 죽어가는데 건질만한 힘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딸이 죽었어요. 내 사랑아 내 사랑아 하고 막 아버지 울부짖는 그 노래가 나와요. 다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라서 영어도 잘하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시험도 합격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긴 해도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젊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선교 안에서 일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면 환한데도 성도들은 또 나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하면 막 그렇게 좋을 건데 이러면 저렇게 기쁠 건데 근데 이제 어떤 성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제가 막 마음에 가깝게 느껴지는데 지난 우리가 작년 부활절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진행부에서 간증할 사람을 찾다가 미국의 캔자스시티에 있는 김윤옥 자매를 초대했어요. 그 자매는 암이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위치에 있었는데 저하고 이제 전화로 연락이 됐어요. 그 자매는 자기 암이 낫고 싶은데 다 좋은데 그 실만 포기한 상태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암을 고치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뭐 의사하지요 뭐.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일도 다 하시니까 암을 고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예,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뭐 안전미도 고치고. 근데 제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그 자매는 마음만 연결시켜주면 마음이 흐르면 그 신기한 것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떤 일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제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운전해 보면은 자동차 막 시속 100km, 120km, 130km 달릴 때 막 굉장히 빨라 보여요. 근데 비행기는 지금 몇 km를 달리냐면 보통 비행기는 바람을 많이 타기 때문에 항상 비행기는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불어서 여기서 미국 갈 때는 바람을 타고 가려고 적도 쪽으로 바다 한가운데 들어가고 올 때는 바람을 피우려고 북극으로 이렇게 와요. 지금 둥근이가 거의 비슷한 거리인데 바람을 타고 가면은 여기서 뉴욕까지 가는데 한 12시간이 채 안 걸려요. 11시간 반이면 가요. 올 때는 아무리 바람을 피해와도 13시간 반, 2시간 정도 더 걸려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를 옛날에는 프로페라 비행기는 뭐 빨리 안 가. 요즘은 바람을 타면 비행기가 1000km를 넘어가요, 시속. 막 굉장히 빨리 가요. 물론 비행기 안에 빠른 걸 못 느끼는데. 근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행기를 탔는데 케냐에서 있으면서 그날 말라위 대통령을 만나고 와야 해. 근데 그날 케냐에서 비행기가 케냐 말라위까지 가는데 보통 잭대기가 4시간 20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행기, 시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비행기를 하나 소개하는데 그 비행기는 8명이 타는 비행기인데 2시간 만에 간다는 거예요. 배나 빨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트기보다 더 빠른 비행기가 있어요? 야, 이건 저건 비행기도, 이건 제트기보다 빨라요. 이건 이것도 제트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냐 하니까, 옛날에 겨울에 막 추울 때 자전거를 타보면 바람을 잘 만나잖아요. 힘들잖아요. 비행기도 바람에 많이 해서 영향을 받아요. 현재 제트 여객기가 타고 가는 그 하늘나라 보통 얼마 높이냐면 12,000m쯤 높이 떠요. 12,000m. 이거는 그 한 배로 한 2만 몇천, 3만 m 높이 떠요. 3만 m 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기압이 낮아져요. 아십니까? 기압의 공기가 적어져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 바람이 안 부딪히니까. 저는 그 비행기 처음으로 타봤는데 8명이 타는 비행기인데 우리가 전세를 냈어요. 8명 가는 사람 8명 넘어서 마지막에 막 자리 하나 없어서 하는 화장실 자리를 개조하는데 거기서 앉아가고 그래도 뭐 옛날 화장실 개조 괜찮은데 비행기 하나 높이 떠오르는데 내가 그 조종석이 아니었나 계기가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 보통 비행기 한 배는 높은 것 같아요. 깜짝 놀랐나.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가 옛날에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봐서 아는데 작은 비행기, 비행기를 타다가 바람이 붙으면 휙휙 이렇게 날려가요. 좀 겁이 나지, 그죠? 딱 그 비행기 이래 가는 휙휙 이렇게 가요. 근데 요즘은 A380이나 보잉 747 너무 큰 비행기, 거기는 뭐 500명 이상 타는 비행기니까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타도 그 비행기 막 되거나 그 정도인데 그 비행기는 막 거의 크기 때문에 바람 만나도 막 날아가지 않는데 툭툭툭 이렇게 하는데 하늘나라 높이 올라가면은 그 공기가 아주 없어요. 공기 마찰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게 가요. 그 안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소리도 별로 안 나요. 슥 가는데 2시간 20분 만에 가요. 4시간 20분에 가요, 비행기. 그래서 대통령 만나고 그 장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막 왔는데 와서 케냐 저녁 집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말고 훨씬 참 많은 지식들이 많아요. 비행기만 그런 게 모든 게 그래요. 옛날엔 휴대폰과 전화만 했는데 휴대폰 컴퓨터 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적게 얘기하면 전기 원리 같은 것도 아주 단순한 건데 여기 이제 전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전선이 이건 아주 싸구려예요. 불과 돈 얼마 안 해요. 기계에 비하면 얼마 안 하는데 아무리 좋은 기계가 요거 좀 끊어지면 안 돼요. 요 좀만 끊어지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싸구려 기계라도 이게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너무너무 힘들어 귀찮으니까 선 없이 하는 건 없나 해서 이런 기계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소리 안에 큰 소리가 나지요? 손도 없는데. 아예 기믹힌 게 있는데.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크리스탈 발진기라는 게 있어요. 크리스탈 발진기는 뭐냐면, 수정이죠, 수정. 수정을 미국 사람은 크리스탈 이렇게 해요. 왜 그걸 복잡하게 많이, 수정이라 그만큼 편한데. 하여튼 미국 사람 좀 그래요. 수정 너무, 이름도 예쁘잖아, 그죠? 그런데, 크리스탈, 복잡한 이름.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수정편을 아주 얇게 쪼개요. 쪼개가지고 그 옆에다가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수정편을 대고는 전류로 통과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거기서 전파가 만들어져요. 전파가. 또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전파가 있는 거 알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안에다가 그 기계가 들어있어요. 이제 그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안에 발전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이게 달아가 이게 이 전기를 이용해서 뭘 하냐면 배터리 있죠. 그 수정 크리스탈 발진기를 작용해요. 여기서 전파를 만들어요. 전파를 만들어 이 소리를 가지고 기계가 전파에 실어가 전파가 날아가 저쪽 방송실을 받아요. 전파를 받아가지고 기계가 있는데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전파가 깨져요. 깨져가 전파 속에 들어있는 소리만 쏙쏙 뽑아내요. 기가 막히죠, 그죠? 이거 그냥 대충 알아만 돼요. 이거 막 달라가 골치 아프고. 그 소리는 조그만한 소리예요. 그거 이제 앰프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크게 하는 건데 그걸 앰프에다 통과시키면 꼭 왜 옛날에 그 밥풀 튀기면 요만한 쌀이 커지듯이 앰프에다 통과시키면 소리가 크다네져요. 그 다음에 조절하는 기계가 있어. 크다는 너무 크면 안 되고 딱 저 너무 크만 치고 조절하는 기계. 그래가지고 이 스피커에 딱 선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피커가 막 저래 소리를 크게 지르지, 그죠? 지금 내가 말한 게, 나는 말한 게 스피커가 고리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리도 스피커 소리.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뽑아버리면 소리가 안 돼요. 소리가 안 돼요. 뽑아지면 전기가 없으면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의 모든 데서. 우리 마음의 세계도 아주 재밌는 세계가 있는데 그 하나님하고 연결한 딱 그게 되면은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요. 이해가십니까? 마음이 통해요. 마음이 통하면은 이 성경은 그냥 보기는 이야기 같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딴 걸 한 게 아니고 재산 받고 난 뒤에 막 집에서 다른 거 안 읽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국어 성경이 1800페이지가 넘는데 한 페이지 읽는데 2분이니까 1800에서 3600분이 필요해요. 3600분의 시간을 따지면 60시간인데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6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20시간씩 읽고 4시간 잠자면은 3일이면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아, 가능해요. 하루 4시간 자면 충분하잖아요. 그죠? 잠 안 자고 읽으면 하루 만에 성경을 다 못 읽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들으면 자세히 아버지 마음을 살피면 들으면 아버지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물에 빠지기 쉬우니까 강가에 가지 마라 그렇게 하시지 그죠? 위험하니까. 내가 제 아들께 수영을 가르쳤는데 얘가 이제 해운대 수영을 조금 하는데 해운대 데려왔어요. 아 이놈이 바다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가에 있어야 내가 빠져도 건지지. 그렇잖아요. 영국아 나와 나와 저는 막 신난다고 막 안으로 가는 거예요. 수영 좀 한다고 그 바다에 그 큰 바다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수영할 줄 안다 그것만 생각하지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안 재봤어요. 몇 미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가 아이들이 알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해요. 아이들은 너무 생각이 적어서 단순해서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몰래 일하려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또 아버지도 그 아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저럴 땐 원래 저렇더라. 그래서 이제 작은 부자 관계 굉장히 좋아져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어릴 때 7살 뭐 6살 7살 때 아빠 사탕 그러죠 그죠? 아빠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사탕 참 좋아해요.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사탕을 사주고 아이스크림을 사줘요. 그날 이제 그냥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아이가 7살, 8살 때 사탕 아이스크림까지 20살 때 아빠 사탕, 아빠 아이스크림 안 갈 거예요. 그죠? 좀 크면 뭐 갤럭시, 아빠 자전거, 그 다음에 컴퓨터, 전화기 그렇게 하겠지. 그죠? 그렇다 크면 아빠 자동차. 그래서 내가 마음에서 내 아들 자동차 하나 사줘봤어요. 아주 어릴 때 마음으로. 저는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니 그때는 자동차를 싸구려 사줘야겠지 그죠? 근데 내 옆에 내 아들 친구는 회사에서 하는 돈을 너무 잘 버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잘 버는 사람 자기 아들이 귀하게 얘기니까 BMW나 뭐 비싼 차 사주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그때 내 아들이 자기는 말이 싸구려 차를 타고 나가는데 제 친구는 멋진 말이 고급차 타면 얘도 고급차 타고 싶겠지 그죠? 그래 무슨 아 우리 아빠는 돈을 잘 못 벌어 무능해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얘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기를 얘가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만 낮춰야겠다.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안 돼. 조금씩 마음을 낮춰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는 5살, 6살, 7살 때 그때가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 15, 16, 17 되면은 마음에 안 들어 밖에 도망가요. 친구 집에 가자고 그죠? 5살은 집에 나가면 지 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6살, 7살 때부터 아빠 사탕 그러면 사탕 사줘요. 좋아해요. 한 번씩 사탕은 사탕은 안 사줘요. 아빠 사탕 안 돼. 아빠 돈 있잖아. 내가 봤는데 아빠 사탕 사줘요. 안 돼. 아빠 야 아빠가 안 된다 그랬어. 아빠 놈이 아빠가 안 된다 그런 놈 자식이. 걔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면은 자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이 돼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지 7, 8살 때부터 해주면서도 다 안 해준 거예요. 꼭 10개 요구하면 7개나 6개 해주고 3개나 4개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는 걸 참게 하는 그 마음을 어릴 때부터 키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사탕 안 사준다고 막 짜증내고 그러면 설명을 해요. 네가 이놈아 대통령이 돼도 네 마음대로 다 안 돼. 그렇지요? 대통령이 돼도 마음대로 안 돼. 여자들이 요즘은 아기를 적게 놀라고 그래요. 왜? 편하려고.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아기 하나 딱 놓으면 한평생 고생해요. 애기 하나만 오면 애기 하나가 귀여워서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그런 녀석은 커서 50이 돼도 엄마 해달라고 하고 말이지 아니지 먹고 땡깡 놓고 술 먹고 나오고 그래요. 이해가죠? 그래도 아이들을 사랑을 하고 위하긴 위하지만 아이들에게 막 많은 걸 도와주고 막 해주고 싶고 그래. 나도 막 애가 사탕을 먹고 좋아하는 건 나도 좋고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참고 일부러 몇 개씩 안 해줬어요. 얘가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어느 때 이제 얘가 면허증도 나오고 차가 필요해서 차를 이제 사야 해서 저는 그때 미국에서 제일 싼 차 찾았어요. 제일 싼 차가 에스코트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사줬어요. 제 아들이 차를 사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 아들 친구는 좋은 차 사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아들이 그때 미국에서 어디 있었냐면 뉴욕 교회에 있게 했어요. 교회에서 밥도 먹고 그때 교회 청소하고 일하고 또 운전할 만한 일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 봉사하며 했었죠. 다른 아이들이 차가 생기니까 미국에 가서 이제 걔들도 있는지 얼마 안 되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막 스키장이 있다는 거 알아, 스키장. 스키장은 막, 뉴욕에서 200km, 300km 되는 거리에 있는데, 애들이 막 주말마다 가서 스키를 타는 거예요. 제 아들은 주말에 뭐냐, 교회 와서 일해야 하고, 그렇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 하고, 그래요. 그 갔다 이제 스키 타러 갔다 와서 이제 월요일 날 와서는 야 영국아 스키 너무 재미있어 막 나 이제 막 잘 타 그러고 막 스키 가고 얘기하면 제 아들도 스키 무지무지 타고 싶겠죠 그죠? 근데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을 배웠으니까 스키 타고 싶은 마음을 참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근데 제 아들은 아, 나도 가고 싶다 그렇지만 무지 가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근데 그쪽 다른 내 아들의 친구들은 부모가 돈은 많고 돈은 잘 벌지만 저처럼 목사한 생각해 교육 같은 잘 못하니까 애들은 다 태워줬으니까 걔들은 하고 싶은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스키를 딱 타러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스키를 타요. 타고 자고 일요일 날 스키 타고 그리고 이제 일요일 새벽이나 토요일 그 전만 오후에 타고 저녁에 와야 월요일 날 이제 일요일 저녁에 와야 월요일 날 또 학교 가잖아요. 그다 하루 학교 빠졌어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미국 방식하고 한국 방식은 달라요. 한국은 부모들이 다 간섭해주고 도와주고 돌봐주는데 미국은 절대 안 그래요. 어릴 때부터 지가 결정해서 하도록 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해라 하면 불법이에요. 명령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가르쳐야 하지 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미국 법이 그래요. 공부해라 그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안 돼요. 선생님 위법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가르치는 거거든요. 공부하면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공부를 잘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어. 그렇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건 가르치긴 하는데 명령은 못하게 돼요. 공부해라 절대 미국 선생님 안 해요. 공부하든 하든 그 지가 모르면 공부를 하면은 너에게 유익해. 그 공부를 하면 네가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어. 그럼 네가 많은 지식을 하면 사회생활이 편해져. 그렇게 가르치 해라. 그런 아이들이 토요일날 스키장에 갔다가 월요일날 왔다가 화요일 왔다가 수요일 와도 선생님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모든 거 자기 인생은 자기가 다 알아서 어린데도 그래요. 걔들이 간섭하는 아이들 사람이 없으니까 토요일 갔다가 월요일 왔다 토요일 왔다 화요일 왔다 토요일 왔다 수요일 왔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되는 거지, 그죠? 그 공부 끝나는 거예요. 미국의 현재 유학을 간 학생들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졸업을 해가 졸업장 딴 학생이 반이 안 돼요. 그 사이 탈선하고, 그래서 막 엄마가 곁에가 돌봐주고, 기러기 아빠 노릇하고, 이제 그러는데도 막 문제가 많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졸업장을 다 받았어요. 친구가, 영국아, 왜? 너 졸업장 알맹이 있나? 나 있어. 난 알맹이가 없네. 선생님 빠졌나? 얘 졸업이 안 된 거예요. 이해 갑니까? 미국엔 그렇게 해요. 그 졸업 안 되면 걔가 집에 편지 쓰면 아버지 내가 잘못해서 졸업을 못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빠 이번에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게. 대학에 어느 대학 지금 가려고 준비했는데 이번에 합격했어요. 그렇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돈 가지고 매일 방탕하게 살아요. 미국에 가서 그렇게 정상적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50%가 안 된다고 그래요. 많이 탈선을 해요. 그런 것을 처음에 자기가 자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성경을 보고 마음에 새겨라 하니까 7살, 8살 때 아빠 사탕 사줘요. 아빠 아이스크림 그래 좋다 사줘요. 늦을 때 한 번씩 아빠 아이스크림 오늘 안 돼. 아빠 돈 있어. 근데 왜 아빠한테 아빠가 안 사주고 싶었어. 아빠 나 안 좋아해. 좋아해. 근데 왜 안 사줘? 너는 이런 걸 배워야 돼. 네 마음대로만 하는 버릇은 나빠.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알겠어? 하고 이야기해요. 뭐야 아빠? 울라 그래요. 그래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면 그런 거 참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막 아이들, 그 전에 일부러 아이들 뭐 사달라고 하면 지갑을 꺼내요. 꺼내서 사줄까? 막 다 집어넣고. 그냥 막 기분 내로 팍! 기분이다. 막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인류식당에 한 번도 안 데려갔어요. 전 종종 손님 만나기 위해 인류식당에 가는데 그분 같이 아이들 데려 아 전 안 됩니다. 괜찮으면 돈 얼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 자꾸 저러면 죄송합니다만 교육상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급식당에 안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애들은 짜장면만 먹어도 좋아해요. 일주식당에 가서 막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한올 2만 원짜리 뭐가 다 그런 게 먹혀요. 애들 빗나가기 참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을 사랑하는 것이 요구하는 걸 다 사주는 게 애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애가 하고 싶은 대로 되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기를 하나 놓으면은 애기 하나 놓으면 말입니다. 그 애 마음 꺾어줄 사람이 없어요. 한 늦에 때야 좀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에서 먼저 더 위하기 때문에 그렇고 주변 다 위해주게 자기 마음 꺾을 일이 없어요. 애들 한 대섯 되면은 형이 딱딱 다 꺾어줘요. 형은 마치 동생이 되돌면 아버지는 안 듣는데 막 아예 막 그래 그래 웃고 마는데 형은 안 그래 이제 시 형한테 되돌어. 제 손자가 있거든. 큰 손자는 키가 지금 185에 나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이제 적은 손자는 이제 지금 뭐는 나 거의 그렇게 비슷해요. 그런데 막내라서 귀여워하니까 형한테 얼른붙대. 그러면 얘가 이제 큰 애가 학교 레슬링을 배웠대요. 그래 딱 안아줘. 아 형 놔주고 놔주면은 어 나도 사랑해. 아 형 놔주면 하지마 형 하지마 안 그럴게. 그래 그 다음 놔줘 안 그럴게 그래요. 그래 애들 한 하나 키우는 것보다 둘 키우면 훨씬 쉽고 요즘 밥 먹을 거 많고 그죠? 다섯 정도 키우면 저절로 다 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애들 한 다섯 정도 낳아놓으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요. 사회 적응력도 좋고요. 마음도 잘 끊고 하나 만들어놓으면 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세계를 조금 알면 전 성경에서 마음의 세계를 배웠어요. 그 제 아들이 지금도 성실하게 일을 해요. 제 딸도 그렇고. 근데 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냥 막 사랑만 해가 내가 노냐 오냐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생 속에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폭풍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모세 율법을 주듯 십계명 율법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웠냐면은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세웠어요.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주고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을 줬어요. 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해봅시다. 아들이 다섯 있는데 첫째, 둘째는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해가 이러면 다 잘하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는 비실비실해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잘하는 놈들을 돌봐줘야 해서 못한 놈도 줘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잘하는 애들만 막 복을 잔뜩 주고 못한 데 주기만 못한 자는 죽지요 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무슨 법이냐면 율법은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못해도 내 아들이잖아 그죠? 못해도 내 딸이잖아 그죠? 못한다고 막 매일 짓밟고 마지 일어나면 또 발로 차고 짓밟고 그래야 게 못한 애도 복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법을 세울 때는 잘하는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막 하나님 아주 순종 잘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 복을 주려고 십계명을 주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인데 일컬지 말라. 안식을 기억해라. 내 부모를 공개하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은 법을 어긴 사람이라도 복을 주고 싶어 자기 아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이 있는 첫 번째 법은 잘하는 사람. 그 복을 받고 싶지 여러분 다 그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기준에 잘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야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도 예를 들어 뭐 학생들이 뭐 행사하면 상을 주는데 일단 뭐 잘한 애도 상을 주지만 못한 애들은 늘 상도 못 받고 그러니까 그런 상을 주죠. 장려상 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참가상 하는 거 그 다음에 품행이 좋았던 상, 태도상 이제 그런 걸 좋아해. 그런 아이들도 상을 하나씩 주고 싶다. 어른들의 마음은 그렇겠지요, 그죠? 그 아이들이 나는 남다 상만 나도 상도 못 받고 교회 싫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 칭찬을 하고 상을 주면 잘한 사람 그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이 주는 상을 개발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건 다 자신 있죠? 그렇죠? 잘한 상 말고 못하는 상 다 개발하면 자신. 자, 여기 성경 보면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새 약속을, 새 법을 세우리라 그랬죠.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 날 세운 것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 노릇을 하려고 해도 그다음 법을 어겼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어찌다가 실수 어긴 적이 있는데 어겼다고 다 죽여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법을 따라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도 법을 만들어서 상을 주는데 이거는 내가 그들의 남편인데도 그러면 그는 내 아내가 되었으면서도 내 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 언약을 파했다, 깨뜨렸다, 잘못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 실제로 하나님의 상 받는 사람들은 잘해서 상을 받는 사람보다 못해서 상을 받는 사람이 다 하고 잘해서 상 받는 사람 한 명도 다 사람들은 잘 못해요. 한평생 착한 일만 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땐 자기 선한 척하고 깨끗한 척 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세운 법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을 어기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저런 사람 짓밟고 지옥에 다 보내야 하고 멸망을 시켜야 하고 죽여야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번째 법을 만드는 이거는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법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첫째 사항은 못 받아도 두 번째 사항은 받을 자신 있죠? 맞아요. 그럼 둘째 사항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렇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내가 남편이 그들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부부지간처럼 그렇게 잘 돌봐주려고 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이며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난 그들의 하나님은 내 백성이더라. 세 번째 하나님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법은 돌 피석에다 새겨 피석에다 법을 새겼는데 두 번째 법은 우리 마음판에다 새겼어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살인하지 말라 피석에 새기면 피석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도둑질하지 말라 돼 있는데 내 마음엔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잖아. 그죠?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그것은 내 마음판에다 새겨놓으면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내 마음 안에 그런 걸 새겨놓으면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33절. 그들이 그러나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라니 곧 나의 법 그들의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이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34절. 그들이 각기 다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세우는 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법은 누구를 위해서? 실수하고 못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법을 주었어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 첫 번째 법이 좋아요? 두 번째 법이 좋아요? 예. 우리 교회에 한 번은 나이 많은 할매가 왔어요. 할매가 와서 말씀 듣고 죄사하면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날 영감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영감님하고 이제 우리 젊은 전도사님하고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 전도사님이 어떻게 두 번째 법으로 죄사 안 받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이제 할아버지 죄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디 난 죄가 없다. 그래서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는데 기가 막히는 것도 참았어요. 참은데 젊은 청년이 물어 그러면 할아버지 그 뭐야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른 말도 다 못한데 거짓말을 왜 해? 그러면 써? 못 쓰지. 할 말이 없는 거 젊은 청년이.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남을 미워하신 적도 없으세요? 왜 집안 먹고 사는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면 써나? 이 옆에 할머니가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고 죄인을 인정하고 그러면 죄를 사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젊은 전사님이 참 기가 막혀 할머니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 지은 거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할머니가 참다 고함을 질렀어요. 영감이 왜 죄가 없느냐고 그랬어요. 그 영감님이 할머니가 그래도 교회 와서 내 위신을 세워주고 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도 그래 하고 싶지 않은데 죄사함 받으려면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할머니가 어떻게 막 젊을 때 바람 피우고 얼마나 날 괴롭혔냐고 하는 거한 번은 술집 여자하고 살림 차린 걸 내가 다 뚫어부수 데려왔고 한번 18살 처녀하고 살림시킨 걸 내가 막 잡아 난리를 치고 그 처녀 집으로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한 거 뭐냐고. 할머니 그만하고 그만해야 하는데 열이 받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뿐이냐고 막
운수사가 막아가고 차 몰고 다니다가 사람 치여주고 그건 어쩌냐고 말이야. 영감님이 할매가 교회 와 설마 그런 얘기를 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할매도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영감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려고 같이 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다 폭로가 났어요. 폭로 안 해도 사람들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하면 그죠? 다 그래요. 그제 젊은 전사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죄가 있으십니까? 그런 게 죄마 죄가 있다. 그런 게 죄지 뭐가 죄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선 얘기하면 그날 그 할아버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게 중요하지, 그죠? 내가 사람한테 내가 뭐 깨끗하다 인정받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이 법은 깨끗한 법을 하나 주었어요. 이대로 다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집에 아이가 많이 나오면 그저 튼튼하고 잘하고 공부 잘하셨지만 약간 비실비실하고 좀 그런 애도 있잖아, 그죠? 그런 애도 부모는 사랑해요, 그죠?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율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사람만 말고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술도 한잔하고 죄도 짓고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해서 그런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 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자존심 가서 이런 얘기, 뭐 그런 사람 말라고 살려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지 죄를 지가 말해 왜 예수님께 맡겨 그게 나쁘지 않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영원한 지옥을 보면 좋아할까요? 안 알면서도 그래도 큰소리 쳐요. 자기가 착한 줄 알고 착각해요.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가 첫 번째 법에는 해당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 이해가요? 대답해요. 왜 이 딱 다물고 있어요. 우린 다 두 번째 법에 해당되는데 그 두 번째 법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 이만큼 해놓고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아주 이해가 쉽게 가지요. 아, 뭐 저런 여자를 사랑해 예수님은 저런 여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둬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 보내면 천국 간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잘난 놈도 도와주고 못난 놈도 도와주는데 다 공평하게 원래 사람은 잘난 놈을 위해 죽이기 때문에 잘난 놈을 위해서 잘 지키는 복을 주는 게 율법을 주었어요. 율법을 주고 보니까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있는가 다들 다 뭐 완벽한 뭘 조금 착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뭐야 보석상 하는 액세서리 장사하는 부인 자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금목걸이를 이만큼 줬어요. 이만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순금 목걸이를 안 해요. 다 가짜 맥기 목걸이를 해요. 강도 만날 위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려움도 있고 근데 맥기랑 가짜 목걸이가 또 다른 예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순금으로 이 정도 되면 뭐 돈이 뭐 보시면 비싸잖아 그죠. 근데 이거 물어보니까 이제 다 도금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가방에 넣어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야 빨리 가 설교해야 하고 아마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게 걸리면 뭐 시간이 30분, 1시간 걸릴 수 있어요. 뭐 조사하고 그 다음에 뭐 기록하고 할 때. 그래 그걸 가방에 내놓고 이거는 안 가져가려고 또 해놓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옆에 뒤에 있다가 아이고 목사님 이거 왜 안 가져? 잊어버리고 빠져나갔고 가방에 내 옷에 집어넣었어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뭐 신고할 물건 있으면 아 없습니다. 가방을 좀 봅시다. 가방을 봤는데 그게 나왔어요. 아찔한 거야. 누가 이걸 집어넣었어? 그 이제 생각에 박옥수 목사 금괴 밀수 사고 신문에 날 일인 거야. 신문에 날 일. 난감했어. 그래서 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정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악세사리 하는 부인이 내가 집회한 목사인데 선물 좀 내가 안 가져온다고 내놨는데 누가 가방에 넣었다고. 그건 순금이 아니라 그랬어요. 더 이제 문제는 세관원이 뭐라고 하면 우리는 금 몇 개한 거 순금 구분을 못합니다. 그 자기 돈은. 그 말이 이게 금이란 얘기잖아. 그죠? 참 난감하대요. 진짜 신문 날까면 겁나고. 그러다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 선생님이 그 칼 하나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칼이 있습니까? 칼이요? 있지요? 가져오더라고요. 그거 한번 끌고 보라 했어요. 칼 딱 잡더니 이거 끌고 됩니까? 책임 안 줍니다? 내가 책임 안 줍니다? 아니요. 내가 끌고 가라고. 책임 안 줘도 되니까. 내가 다 끌고 가라고. 그래서 칼로 이제 막 그 금, 목걸이를 끌기 시작했어요. 끌고는 껍질이 금인데 바로 딴 새가 나오니까. 그래서 세관원들이 웃었어요. 나도 웃었고. 나 이제 목걸이 하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줬어요. 나 때문에 승강이에요. 교회 갔다 나왔더니 자매들이 막 누가 훔쳐 누가 들어간지 뭐. 그러니까 이제 금 맺기는 껍데기는 보면 금인데 속을 파고 들어가면 금이 아니고 굴이나 뭐 쇠가 나오죠. 그죠? 그게 맺기예요. 그건 금목걸이가 아니죠. 그죠? 금목걸이는 아무리 칼로 끌고도 끌고 다 없어질 끌고도 금이 나와야 금목걸이 순금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선은 여러분 때 선해 보여도 하나님 볼 때 전날 맺기한 거예요. 처음엔 선한 것들 끝까지 선이 나와야 하는데 우선 참다 참다 못 참겠다 하고 화내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해도 해도 그러니까 밑바닥에는 화가 들어있으면서 선한테 웃으면서 그래서 아이고 예 하다가 뭐 좀 화가 나잖아. 그죠? 그래 끝까지 금이 아니란 거예요. 그죠? 뒤에는 딴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선이라고 속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이라고 속는 사람이. 그 성경에서 하는 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악뿐이기 때문에 첫 번째 법, 잘한 사람이 주는 법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한 명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못한 사람도 복을 줘야겠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고 나무를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지구가 사람들이 금덩어리를 좋아하는데 지구가 이렇게 헐크로 덮여있어 다행이지 금으로 덮여있어 막 다 굶어 죽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금이 하도 귀하니까 중요하지. 금하고 흙은 너무 흔해서 천하게 여기는데. 죄송합니다만 흙을 밟고 간다고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안 하지요? 지금 산에 가서 어떨 때면 화장 있는데 산에서 뭐 한쪽에서 쉬어 오줌을 누지요. 그죠? 나만 보면 되지. 그렇다고 땅 보고 미안하던 내가 오줌을 누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 명도 없는 거라요. 그건 땅을 무시해서 그래요. 지가내한테 사람 안만 사람이 오줌을 누고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해. 땅이 말한다면 그러겠지. 그죠? 딴 데가 똥을 엿누지 마. 하고 마지. 물에 가서 녹을 거예요. 그죠? 왜 하필 땅에다 똥 놀라 그래. 하고 그러겠지. 그죠? 재미있죠?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맺기 한 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선을 하다가 그게 너무한다 못하면 화가 난다든지 어느 정도 착한 일 하다가 뭐 완벽하지 뭐.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다가 법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번째 법에 적합한 사람이 옳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나는 참 잘한다. 난 착하다. 그래. 첫 번째 법에 가면 다 저주받고 멸망을 받아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복을 받느냐 하면 두 번째 법, 죄를 지은 사람께 주는 법, 알겠습니까? 그 법을 따라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만큼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 이야기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일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 가늠한 여자가 율법을 따라, 첫 번째 법을 따라 재판을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31장은 예수님 오실 때 이 전에 기록된 건데, 날이 이를 때 어느 기회가 되면 이 법을 세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법이 안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무슨 법이 있냐면, 잘하는 사람이 복받는 법, 율법만 있고, 못하는 사람이 복받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세 법을 세우려고 손가락에다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법을 기록한 겁니다. 그 법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첫 번째 법으로 그 가늠한 여자 재판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두 번째 법으로 그 가늠한 여자를 재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무죄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예수님 그런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악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세 법을 만들었는데, 그 세 법은 우리가 지옥 가야 할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이 할 나라 갈 수 있도록 죄를 다 벗어서 예수님 주고 죄 없이 깨끗한 몸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앞에 길을 여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이 성경을 잘 모를 때 첫 번째 법만 알았지 두 번째 법을 잘 몰랐어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어요.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들 어릴 때는 참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의식은 그래도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 그냥 밥은 겨우 먹는 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농촌에서 돈을 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안 써도 꼭 써야 하는 거 있잖아, 그죠? 학교, 월사금, 공납금, 공책사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고무신 사고, 옷 사고, 돈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쌀을 한가문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것들을 다 사요. 그럼 왜 겨우 밥을 먹는데 꼭 정심은 그날부터 죽을 먹어야 돼요. 밥을 어머님이 하시면 식구들 하나 앞에 하나씩 다 한 그릇씩 먹고 한 그릇을 남겨놓을 정도로 밥을 해요. 정신 내 그 밥 한 그릇을 소채에다 넣고 다음에 뭐 무도 썰어 넣고 그 다음에 채소도 넣고 그래가지고 국을 죽을 끓이면 그 밥 한 그릇이 죽 일곱 그릇이 돼요. 그래서 정신 내 꼭 죽 한 그릇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렇게 저들이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 한참 크는 나이니까 막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이제 들에 가면 밭에 보면은 먹을 게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나요? 다니면서도 도둑질을 했어요. 감자도 캐먹고 무도 캐먹고 그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남의 집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사과밭에는 탱자나무 가지로 울타리를 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때 조그마한 칼을 딱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다니 칼이 있는데 칼을 가지고 탱자나무 제일 밑에 연필 깎듯이 깎아요. 사방 돌아가면 하나가 딱 이렇게 끊어지는 그거 하나 딱 끄집어내면 우리 하나 기어 들어가게 딱 맞아요. 들어갔다시 그걸 꼽아놔요. 나올 때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럴 때가 종종 있어. 그래서 표시를 놓고 가요. 그러니까 탱자나무 가지 아무리 해도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열 명이 지켜도 한 명 도둑을 못 당한단 말이 막 그런 누구 말도 하는데 사과나무 밭에 가 사과도 따먹고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보다 이제 더 나쁜 짓은 또 뭐냐면 꽃감 말리는 그거 훔쳐먹는 거. 친구들은 삶에 죄를 많이 지어서 교회를 다니면 그런 게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도 신보가 나빠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새벽마다 또 제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냈는데 세상에 이제 예수님을 자꾸 믿으면 잘 믿으면 죄가 가벼워져야 하는데 죄 씻은 방법 모르는 죄는 자꾸 이제 머리에 쌓이니까 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커지는 거예요. 내 생각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난 지옥 가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큰 많은 죄를 짓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도 내가 아주 못났으니까 좀 잘나 보이려고 거짓말 조금의 그건 남들에게 해는 안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모든 거짓말 한 자를 그게 모든이란 말이 막 그렇게 싫은 거예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 참냐도 난 지옥 간다고 알았어. 근데 제가 19살 때, 그땐 성경 이렇게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날도 이제 10월 7일 새벽에 주일날인데 저는 막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거의 새벽기도는 어려서부터 다녔어요. 그 당시 자명정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시계 보고 제가 일어나가지고 교회 시계 보고 새벽기도 종을 제가 쳐요. 종을 초종, 재종 간 첫 번째 종 칠 때는 예배 준비해라 간 종이고 두 번째 종 칠 때 예배 시작한다 이런 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태에 목사님 주무십니까? 박 선생 왔어. 아, 예,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알았어. 고마워. 목사님 이제 깨워드리고 자명종 노릇 한 1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때 자명종 시계 안 사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 설교 말씀을 하시고 예배 마치면 다 가요. 그때 제가 이제 아무도 없는 예배도 혼자서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용서해 달라고. 왜냐면 죄를 고백하는 건 남 들으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으로 하면 잠 오잖아. 그러니까 저건 이야기하면서 어제 지은 죄 하나도 용서 다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1962년 그 해는 저는 너무너무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안 돼서 죄가 많아서 하는 나를 심판한 줄 알고 마음에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난 지옥 가겠다. 우리 교회 종각이 있는데 우리 홍 집사님 분이 철종각을 넓다나게 만들었어요. 아이, 그걸 페인트 칠해가지고 종각을 세우면 좋은데 페인트도 안 하고 종각을 세워가지고 그 꼭대기 가서 페인트 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섰어요. 하다 떨어져 죽으면 뭐 할 나라가 좀 봐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니까 페인트 칠을 하면 높은 종을 페인트 칠을 혼자 하는 막 나중에는 그 서투니까 얼굴에 막 다 묻고 나중에 휘발유로 세수를 했어요. 옷이 다 페인트에 묻고 막 그랬어요. 그 꼭대기에서 내가 하나님 일하다 죽으면 좀 안 봐주겠나 싶어가지고 막 그런 마음도 이때 죽으면 저것도 천국 지옥까지 좀 좋은 데 안 가겠나 막연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 죄를 용서해 기도하고 났는데 이상해 그날은 내 죄가 사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날부터 이제 성경을 쭉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의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하나 나오는데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지어 양이 대신 죽으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양이 피를 놓치면 죄를 사하는데 근데 마태복음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어린 양이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그래 오늘 읽으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자가 간음을 했는데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간음한 여자 그 간음한 죄도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그 내가 간음한 죄도 담당했다면 감자 훔친 죄도 예수님 담당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거짓말 안 줘도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법은, 첫 번째 법은 죄를 안 지고 착하게 산 사람을 위해서 주는 법인데, 두 번째 법은 죄를 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뭐 다섯, 여섯, 뭐 마이너 열 명씩 낳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잘하는 아들도 상을 주지만, 못한 아이는 늘 말씀 부리는 애도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발로 안 차고 안 내쫓고 밥 먹이고 키우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마음이고 남편의 마음이다 하는 걸 성경에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인데,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악한 인간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도 하나님이 살려주는 법을 만든 것이 바로 그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시더라. 모세율법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그건 이제 두 번째 법을 세우는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법을 세워놓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들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첫 번째 보면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여잔자에게 죄인으로 나타나 죄사함 받고 다른 사람도 죄사함 받고 아직 그냥 다 가버리더라고요. 부끄러워가지고요. 체면 때문에 그죠? 아닙니다. 나도 죄자와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난 간음은 안 했지만 난 이제 음란한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난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사함 받고 갈 수 있는데 그냥 돌아갔고 여자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마산에 와서 이 예배당 너무너무 좋고요. 방송도 첫날 마이크가 좀 신경질을 부렸는데 마이크가 마음을 바꾸어서 이번 집회에 마저 구원받은 회선 말 너무 좋고 말하기 편하고요. 꽃도 많이 피고요. 날씨도 참 좋고요. 이 좋은 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나님 이런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 언제 죄사함 받았노 하면, 예, 2018년요 4월달에 마산교회 집회 때 그때 죄사함 받았어요. 그렇게 기록된 기록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이름 다 기록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아무것이 이름이 없네. 나도 마산 집회 참석했는데요. 그전 죄사함을 안 받았네. 아, 죄사함 꼭 받아야 됩니까? 집회 참석하면 안 됩니까? 집회 참석해서 죄사함 받고 왜 그냥 갔어? 그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참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법을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친구 가운데서 천충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참 잘생겼어요. 진짜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는 친구들을 그렇게 잘 돌보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성격이 나빠가 막 짜증 부려 그래가지고 늘 짜증 부려서 잘 싸우고 그랬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한 번 어떤 친구 내 물건을 부러서서 막 짜증내니까, 야 옥수야 미안하다. 야 미안하다면 다야 막 짜증을 냈어. 충남이 어딘지 없어야. 우리 친구끼리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내꺼 줄게. 내꺼 내꺼부터 좋아. 아, 그날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 친구 진짜 성격도 좋은데, 하나님 천충남이 구원해서 목사만들이 강해서 서면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겨서 보는 사람도 좋고 말도 얼마나 수글수글하게 재미있게 잘해서 듣는 사람도 좋은데 왜 나처럼 못생긴 더러운 인간을 구원했습니까? 그 친구가 우리 친구한테 제일 미녀한테 장가 갔다 갔더라고요. 부산 여잔데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했다 하면서 내가 보진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어요. 그 여자도 예쁘다 하지만 우리 충남이도 잘생겼으니까 뭐 그렇지. 근데 그리고 결혼하고 한 3년쯤 지난 뒤에 내가 갔는데 친구들이 옥수야 너 충남의 소식 들었나? 아니? 어떻게 된, 뭐, 무슨 일이 있었어? 걔 자살을 했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아요. 자살한 게 사실인데, 그렇게 성격 좋은 놈이 왜 자살을 해? 잘 모르겠어. 그냥 자살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 난 진짜 못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이야. 예수님이 세운 세 법, 그게 나하고 딱 맞는 법이에요. 나같이 죄를 짓고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 법에 보면은 가늠한 여자도 무죄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짐을, 죄를 짊어지고 하셔서. 저는 그래서 그런 법 주신 하나님 아니라면 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위대하고 넓으신 아버지 같은 사랑에 가진 하나님 덕분에 죄가 다 씻어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하나 나라 가시게 하시려고 새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법인데 오늘 한 사람도 빠지면 꼭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 갈 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올라가는데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하늘나라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